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만한 게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될 만한 제목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사 고백에 주관적인 게 있는 거죠. 팔도 도시락 면이라고 아세요? 팔도 면 있는 건 아세요? 삼성 혹시 신라면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팔도 도시락 면이라고 있어요. 그 도시락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튀르키예 일주일 갔다 왔는데요. 뭐 우리 신익수 선교사님도 이은진 선교사님도 밥 한번 해주고 그리고 뭐 양용순 선교사님도 밥 해줘가지고 주식이 빵이어가지고 뭐 일주일 지내는데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왜 몇 년 전에 안식년 이스라엘 간 적 있잖아요. 7주를 살았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라면 많이 가져가려고 그럴 때 야 뭐 그런 걸 가져가냐 그냥 있는 거 먹지 그랬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7주 동안. 제가 평생 먹어야 될 오이와 토마토 그때 다 먹은 것 같고요. 나중에는 너무 막 그리워가지고 아시안 마트를 찾아갔는데요. 라면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개 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몇 주 있다가 조지아를 갔더니 그때 조지아 우리 이종영 선교사님 그 사역지 갔는데 거기 갔더니 까르푸가 있는데요. 거기에 팔도 도시락면 김치 국물 맛이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먹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팔도를 팔아줘야지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이게 팔도 도시락면 김치 국물 맛 하나 가지고 진짜 감사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그때는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만난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 감사할 만한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사역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어떤 청년이 연말에 입사시험을 봤는데요. 그 친구가 성실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입사시험에서 하여튼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얘가 좀 낙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감사금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감사금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감사금 봉투를 보고 엄청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열심히 꿈을 가지고 막 노력하다가 떨어지면 낙심이 될 만한데 하나님이 이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여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감사는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거든요.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주셨느냐 하면 신명기 8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주님이 신명기 8장 4절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누리는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이게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를 모른 채 산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늘 원망과 불평으로 채운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감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감사를 가르치신다고요. 감사는 주관적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안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병에 물이 절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네, 뭐 이게 다 관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상당한 정도로 주관적이고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세요. 이를테면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를 배워야 되는 날인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분들은 감사 제목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너무 곤고하고 가련하다, 내 인생은 감사할 만한 게 없다 불평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날, 감사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면 무교절, 아니면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거는, 이게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부르느냐 아니면 농경 문화에 의해서 부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하고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칠칠절이 맥추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이 수장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대 절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무교병의 절기 혹은 맥추절, 수장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5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이건 의무인 거예요. 의무. 이거는 감사할 만한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1년에 세 번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남자가 나와라 하느냐 하면 당시에는 이게 남자가 가정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나오는 거는 모든 식구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은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요, 감사절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명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6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쭉 감사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내가 오늘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그 뒤로 나오는 쭉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에는요, 보리추수, 맥추절에는 밀추수, 그리고 수장절에는 각종 과일나무 열매 다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어떤 감사를 고백해야 될지가 신명기 26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구원 얻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요, 절기 감사는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감사 안 하던 사람들도 절기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감사가요. 감사가 사실 우리가 좀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다르게 또 생각하면 이게 다 감사할 만한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아파서 공부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료해서 뭐 이렇게 지루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감사가 그저 주관적인 고백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 그래서 절기 때는 네가 감사한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나와서 이런 감사를 고백해야 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예배의 마지막이 화목제라고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번제가 모든 제물의 기초예요. 번제물 위에 소제, 번제물 위에 화목제, 번제물 위에 속죄 속건제 드리거든요. 번제가 기초인데요. 모든 예배의 또 마지막은 항상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가 예배의 마지막인데 화목제는 우리로 치면 감사헌금인 거예요. 감사헌금.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이를테면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 있어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그거 있었어요. 우리 수능 시험 지난 주간에 있었죠. 수능 시험 칠 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때예요. 수능 전주의 기도는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물인 거죠. 이를테면 수능을 마치고 드리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 전에 하나님 이를테면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하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작정. 혹은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래서 똑같은 감사인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게 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날에 먹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번제든 소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든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내장이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먹거든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는.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는 거예요. 네가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남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면서 먹어서 그날 다 없애야 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린 양이나 염소, 소, 이 고기를 다 먹으려고 그러면 남들을 막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 왜 이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간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는 거는 남들을 대접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요컨대 화목제는 감사헌금인데요.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개인의 감사가 화목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를테면 감사는 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고 그게 다 개인적인 고백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려면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화목제는 개인의 감사를 공동체의 감사로 승화시키는 절차인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에는 헌금하는 사람들 이름은 적지 않지만 감사 고백은 거기다 다 적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개인의 감사는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주보에 이 개인의 감사 제목이 다 실려요. 여러분도 한번 실어보세요. 감사 제목. 이거 얼마나 부끄럽다고 이게 뭐 내 감사를 뭘 이렇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개인의 감사가 드러나서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이 사람의 감사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이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감사하지 말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개인의 감사를 공동체의 감사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제물을 드려서 남들을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떡 먹는데요. 그 우리 장선용 김찬진 집사님 집에서 아들 장가 보내고 성도들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식순위원회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떡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방 권사님들도 이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염려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담 적게 너무 비싼 떡 하지 말고 그렇게 비싼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두세 집 합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성도들이 조금 부담스럽겠다는 염려는 있는데, 그래도요, 이게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한 통 내는 거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구 좋은 일에서 한 통 내서 따라가서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기분 좋아요. 그럼요. 한 통.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한 통 내세요.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얻어먹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막, 성전에는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막, 성전에 예배하러 나가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교회도요, 먹을 게 많아야 좋아요. 고등부는 선교 카페 하면서 너무 비싸게 받고 막 좀 뭐 삥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고 제가 어제 그래서 고등부한테 돈 벌라 하지 말고 잘 대접하려고 해라 제가 그래 말은 했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괜히 먹고 손해본 느낌 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좋은 대접을 받아야지. 그래서 뭐든지 주일 밥도요 더 맛있는 밥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항상 저는 항상 모든 주가 다 맛있지만 아닌가요? 어떤 날 밥은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식사 준비하는 구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잔치를 재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의껏 해야지 대충 때울라 그러면 안 돼요. 요정들. 이게 구역 밥 하는데 이게 또 왔다. 또 안 와요. 1년에 한 두어 번밖에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하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천당 가서 먹을 만한 음식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막 식사 대접하고 잔치하면서 예배가 즐거운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화목제. 그게 감사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하는 즐거움의 어떤 출발점이 감사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많으면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이 공동체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감사의 잔치가요 신약에서는 성찬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성찬은 너무 예식이 돼가지고 조그만한 잔과 빵을 먹고 마시는데요. 본래 이게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는 거거든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동식사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게 잔치하는 즐거움을 교회가 누리는 거거든요. 함께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천국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절기 제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감사를 고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피할 구멍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내몰려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지거든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다니엘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을 줘서 이거 불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 못하게 한 법 다리오를 신으로 추앙한 거죠. 신으로 높인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다리오를 고대 사회에는 신이 왕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다리오를 신으로 승격시키면서 신 다리오 신 외에 어느 누구에도 기도 못하게 하자. 이게 법.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시대에는 창문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유리창 생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저런 유리창이 없어요. 있어도 돌로 만든 집에 구멍이 있고 거기 아마 나무로 이렇게 문을 열어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문만 닫아도 사실 밖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집이 뭐 조그마한 집이었겠어요. 큰 집이니까 저 구석으로만 들어가도 바깥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부러 시위를 벌이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 늘 기도하던 것 그 습관대로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남들이 보는 데서 이게 어떤 기도도요. 우리는 보통 기도는 에휴 남들이 모르는 데서 해야지 은밀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저 뒤에 영적 처리 릴레이 기도표에 이름 쓰라 그러면 에휴 목사님 뭔 기도를 이름 쓰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름 안 쓰고 살짝 하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이 말하듯이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기도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지만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게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때와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문을 열고 남들이 보는 데서 떳떳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뒤에 이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적 기도의 어떤 불길을 일으켜보기 위해서 이름 쓰라 그러는 것이지 저기 이름 쓰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죠. 보니까 11월, 12월에 가니까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고 집사님들이 몇 명인데 저기 빈칸이 있어요. 저기 빈칸이 있는 것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집사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빈칸, 이게 기도를 힘을 모아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이렇게 어떤 때는 드러내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왜 문을 열고 기도했겠어요? 시위를 벌이는 거죠. 이것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실 무슨 감사를 했는지 제가 나중에 전당 가서 다니엘한테 한번 물어볼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다니엘이 우리가 뭐 100가지 감사 제목 쓰듯이 이런 식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냐?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땅한 태도, 마땅한 태도,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자세는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찾아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오늘날 성도들은 감사를 할 때 자기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에게 고마운 일이 있다, 아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조금 만만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 우리와 손잡고 걸어가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위엄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요.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옛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무엘 상 우리 읽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사울을 불러서 사울왕이요 사울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6장 19절에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이게 중요해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설령 내가 쫓겨다니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만일 사람이면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죠.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뭔지를 헤아려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은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좀 잘 돌봐주지 않으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서 감사하려고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그런데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니었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지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감사 제목 써보라 그랬는데, 사실 100가지 감사 제목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닌, 감사하지 않을, 감사, 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연습, 감사 제목 찾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거예요. 이를테면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감사.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100가지 감사 제목 써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삶에 아 이거 참 고마운 일이야, 이게 감사한 일이야, 아니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은요, 괴물이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읽고 있는 다니엘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인데 7장부터는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에 나오는 게 다 괴물이에요, 괴물. 완전히 아이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존재가 세상을 짓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괴물이 다스리는 세상, 짐승이 짓밟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요, 다니엘이 투트랙 환상을 봐요. 투트랙.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환상이 두 가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 세상은 짐승이 막 돌아다니면서 짐승이 세상을 짓밟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옷이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여하튼 뭐 엄청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성도들도요,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그 화려과 풍요로움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루 세 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사실 그게 단순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다니엘의 예배였어요. 다니엘의 예배였다고요. 아무도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살았거든요. 다니엘 그 바벨론 왕궁,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겠지만 저는 그 아르발리아 신익수 이은진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몇 명 모아놓고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번 기도는요.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다니엘의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시다 고백하는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단함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다니엘이 배우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지금 그 세상의 짐승 같은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이 짓밟히고 있지만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라를 일으키시고 무너뜨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그거 배워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거든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왔기 때문에 아마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회복되는 소식보다 절망적인 소식.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보는 환상 중에도 앞으로 더 무서운 놈이, 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가운데 결국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마땅한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사는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마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니까 감사가 늘 이렇게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가벼운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 앞에 펼쳐진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뭐 이런 경고도 있고 뭐 이러니까 다니엘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아파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다. 역사의 미래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다니엘은요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다니엘이 아파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기도 하면서 다니엘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알아 누울 정도로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그저 좋아하고 잔치하면서 가볍게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감사가 절대로 가벼울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에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박노해 씨가 쓴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어요. 이 박노해 씨가 이게 하여튼 뭐 이분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박노해 씨가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런 시를 쓴 게 있는데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다섯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그런데 이분이 캐톨릭, 이 박노혜 씨 집안이 어머니가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시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가 그 뒤에 쭉 있어요. 시가 쭉 있는데 다 읽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 어머니가 자기는 한평생 기도하며 살았다. 한평생 자식들이 여하튼 자기 뭐 남편 빨리 잃고 여자 몸으로 공산받은 돌아다니고 여하튼 늘 감사하면서 아비 없이 가난한 자식들이 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기도하면서 여하튼 감사하면서 자식들이 여하튼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평생 감사기도를 바치며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나이 80이 되어서야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때 나를 도와주고 배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배려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내 인생 편하게 내 인생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 자식 살아 돌아오는 것 이런 거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이 넘어서야 이제서야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나만한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나는 내 자식 살아온 거 자식 살아오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식들도 많은데 내 자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바보같이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내가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남들은 내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 그래서 80이 넘어 팔순 어머니가 새벽녘에 묵주를 손에 쥐고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가 왜 죄가 됩니까? 내 고마운 것, 내 인생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볼 줄 모르면 내 감사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를 바치는 사람이 남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그러고 모든 절기제사의 마지막, 모든 절기제사의 마지막은 이를테면 신명기 26장 11절 보면 신명기 26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26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감사제의 마지막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감사는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추수감사절 헌금하면 이거를 가지고 12월에 이웃섬김 잔치를 하는데 이웃섬김 잔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것이 우리 감사의 열매거든요. 여러분의 감사의 열매는 그저 교회의 봉투에 헌금을 얼마 넣어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내 감사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고백인 거죠. 내 감사가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면 우리 감사가 종교적 희열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감사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 열매가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은 눈에도 눈물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감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한숨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이 되도록 그래서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싸매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감사가 비로소 좋은 감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면서 늘 세상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쉬는 마음에 탄식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